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 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교회만큼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 소중한 공동체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회만큼 거룩한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어떠함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서 그에 걸맞는 행실을 드러낼 때, 마땅히 드러낼 때 우리를 통하여 교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현산교회가 비교적 좋은 교회이구나 생각하고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처음부터 현상교회가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안 했는데 저절로 처음부터 좋은 교회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리를 쫓아 교회를 이뤄가고자 하는 목사님과 또 개척 초기에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현상교회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신이 이렇게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좋은 교회를 이뤄가고자 하려는 마음보다 그저 교회를 평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부류의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계신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왜 이 교회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냐,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최덕수 목사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어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한 가족이 삥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데 만약에 어떤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의 가정에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이 집이라 이야기하면서 이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 집은 왜 이게 문제야? 라고 지적만 한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자녀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되는 순간 교회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여러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혜택은 받으려고 하면서 정작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수고와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어떠함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교회의 어떠함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됨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문제 앞에 연약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단지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참된 연합과 일치를 이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것이기에 우리 역시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하나됨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한 마음을 이루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3절에서 겸손한 마음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데 이 겸손한 마음의 모델로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교회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의 문제라던가 또는 어떤 능력의 부족이라던가 아니면 뭐 물질의 부족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되게 하지요. 교회를 잃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기가 막히게 이 일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죄 때문이라 사람의 속에 죄 때문에 깊은 왜곡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선적으로 좋은 어떤 본이나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내면에 우리 내면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이나 환경에 우리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기능을 올바르게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이자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는 구주로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 문제로부터 완전히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며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의 내용을 받을 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기보다는 주께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구주이시자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주님이시지만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 우리 삶의 주권자, 우리의 통치자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인지 본을 보이시며 새삼으로 본을 보여주시며 교훈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 마음을 주시어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직접 본이 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의 말씀과 다스리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회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의 그런 도덕이나 윤리 아니면 어떤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선행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그것은 사실 매우 높은 기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저 형식적인 기준이라던가 그저 명목상의 슬로건처럼 높은 기준을 목표로 해야 못해도 절반은 갈 것 같아서 세운 그런 기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살아내야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정상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알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항상 힘써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식하며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날 구원하신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심하게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생각하고 일상 속에서는 전혀 그분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2장 뒷부분에도 나오는데요.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로 그리스도처럼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그런 원대한 그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이유는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풍성하게 품은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많이 나와야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어떤 것에 관한 생각이나 이념이 같다고 또는 사는 경제적 수준이나 나와의 어떤 코드, 정치적인 입장에 같다고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한 마음을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한 마음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마음에 자기 욕심, 즉 이기심과 교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볼 수 있는 다툼이나 허영,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그 근본적인 마음의 뿌리, 결이 같은 동일한 마음이 어떻게 이해관계가 맞아서 한 마음처럼 보인 것으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됨을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으로서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본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체라는 말은 이제 모르페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어떤 형태나 외적인 모습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께 적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본질적인 성격과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를 바 없다. 그분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합신해서 3일째 교리를 김병훈 교수님께 배웠는데 세 위격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은 한 본질로서 존재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위일질로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김병현 교수님이 일체로 번역할 때 그 체자가 한자로 그 가운데에도 본질을 의미하는 뜻이 있어서 삼위일체로 번역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체자는 외적인 형태로서의 그 형태가 아니라 그 형태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그 본질로서의 본질적인 요소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사실 보시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 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무릎을 내게 꿇겠다라고 해서 즉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일치되는 신성적 동질성을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능력과 권세를 지니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동일하신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게 겸손한 마음이고 이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객관적 사실이 저 사람이 나보다 월등해서 내가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죠. 성자께서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하도 들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이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시겠지만 만약에 성부가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으로 내려가 성도들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굳이 내가 왜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유가 좀 유치하고 웃기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영광과 지위가 또 권세가 동등하신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그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성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그분의 겸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영광과 권세의 존엄을 모두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그분이 그렇게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가장 낮은 자리로 자기를 낮추시고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말은 그분이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권세를 지닌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한없이 낮아지신 건데 아시는 바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들 중에 가장 천하다 여기는 세리와 창녀, 고아와 과부, 또 죄인들을 섬기는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저는 이 말부터 이미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듣기에는 굉장히 참 훈훈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어떤 낭만적인 단어이지만 이 당시에 이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자라고 천박하고 저속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행위의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셔도 모자랄 판에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께서 도리어 사람을 섬기러 그것도 가장 낮은 자 세리와 창녀 고아와 과부 죄인 구별 없이 모두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겸손하여야 그렇게까지 성부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기독교의 생명과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겸손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으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자신을 높이는 데만 있죠. 겸손 속에서도 은근히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는 늘 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어떠했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교만의 수위보다 아무리 이 땅 사람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감히 함부로 견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지 못할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경배와 찬송으로도 그분의 모든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없으실 만큼 위대하신 높으신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어떻게 우리 앞에서조차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알아주는 방식으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매력으로 치장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을 그렇게 선호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조금만 자기 위신이나 체면이 깎이면 안 될 것처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면서 망신스럽다고 그렇게 펄펄 뛰어야 하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공했다는 말 한마디 듣고자 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저도 물론 부족한 거 알고 더 잘하라는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 줄 알면서도 설교 오늘 잘했다라는 말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이제 굉장히 요동하고 있지요. 어떤 일을 멋지게 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힘은 여기에서 옵니다. 종이 되고 낮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그분이 베푸신 겸손의 의미를 진정 알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다른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혜가 내 죄가 얼마나 큰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아는 자만이 다른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잠시라도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를 취하려고 하시지 않고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담의 모습,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하고 또 누군가를 굴복시키면 시켰지 누군가에게 굴복당하기는 죽어도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의 모습 앞에 굴복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 일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8절에 전혀 안 그러셨어도 되실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또 전혀 안 그러셨어도 되실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쩔 수 없이 낮춰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시며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길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는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마지막을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한 다음에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기를 이 말씀의 이제 뉘앙스와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려보고자 한다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다음에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이철준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가 생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그러니까 죽으신다는 것 그것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낮아지시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시기에 그냥 죽으시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십자가에서 심지어 죽으셨다라는 것인 것이죠. 그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가진 조롱과 모욕과 멸시가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신 것이죠. 우리 생각에 어떻게 보면 죽는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죽어야 할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인데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런 주님을 욕하고 때리고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로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저주를 내리시고 죄인을 심판하셔야 할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도리어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감히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죄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성격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정말 풍족히, 풍성히, 충만히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신자이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어느 누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고 싶어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와 너무나도 친숙하기 때문에 친숙한 존재인지라 사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셨고 이미 자족하시며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와 사귐 속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끔 하시고자 전혀 하지 않아도 되셨던 그 일들을 기꺼이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까지 행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사실 겸손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이런 주님의 섬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는데 그에 비할 수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섬기지 못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대상이 죄와 사탄이 아니라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마음과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항상 겸손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입속만 챙기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서로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우리 현상교회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짐승처럼 자기 본능에 따라 자기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누구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을 감히 상상도 못하며 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심판과 진노 아래에 죽어 마땅한 존재였으나 주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저희도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그것을 복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지금 저희의 마음 안에 이 마음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산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런 겸손의 모델로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주님을 따라 말씀이 요구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쉴 틈 없이 자꾸만 삐져나오는 이 교만한 마음을 주님 옆에 내려놓게 하시고 위선과 외식으로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가장한 그런 열심의 모양으로 남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낮아지신, 한없이 낮아지신 그 모습으로 나도 역시 한없이 낮아지리라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현상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어느 한 지체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와 교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것에 마음을 쏟기보다 어떻게 하면 여기 모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모일 때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공동체도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교회됨이 충만히 드러나 그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